소리문답 13문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14문답.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15문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1번 서론에 대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2번, 3번 죄의 결과, 또 4번의 죄의 정의까지 다 내렸고요. 여러분, 그 3페이지에 가면 죄의 실상이라고 나오죠. 예, 우리가 거기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죄의 정의는 뭐였죠? 죄의 정의, 일단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예, 맞아요. 그 어기는 것이 죄지만 또 반대답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 죄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이 있다고요?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자도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 인격이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 죄의 실상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돌아보려고 해요. 그 선악과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드러난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죄의 실상이 뭔지를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내렸는데 죄의 실상을 여러 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뭐 죄예요? 세상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뭘 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뭐 뭘 한 거예요. 선악과 그냥 하나 따먹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바라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실상을 볼 때 이 선악과 사건에 통해서 죄의 실상을 본다고 하니까 마치 선악과가 죄를 짓게 했던 방편처럼 우리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악과 만드시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였어요? 그 옆에 생명나무까지 주시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야, 아담아, 이 시험 과정을 잘 거쳐서 내가 선악과를 통해 준 내 율법을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순종함으로 생명나무가 알려주는 내 영광에 또 아들의 영광에 또 천국 생명에 이르러라. 이 선하신 뜻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는 오히려 천국 기업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시험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는 선한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죄인이 또 사단이 이 선악과를 악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야고보서에서 그걸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이라는 미끼에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사망을 이뤘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그걸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생명을 이제는 은혜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고요. 여러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모든 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무엇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 아담과 이브가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여지가 있나고요? 없어요. 다 자기들이 그 사단의 미끼에 자기 정욕으로 그걸 낚아채가지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거지 절대로 누구도 이 아담과 이브를 죄짓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환경 탓, 뭐 사람 탓, 주위 탓 이렇게 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심리학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풀어가죠. 네가 그런 환경에 그래서 뭐 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유는 일반 은혜적인 이유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형격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 탓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 길을 택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이 환경이 나빴어요? 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냐고요? 아니, 환경 아무리 좋아도 죄는 져요. 에덴 동산의 환경은 최고였죠.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함께 하시고 그냥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러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 그건 율법으로 주신 거. 그것 때문에 야 에덴동산 환경 너무 안 좋아 저건 왜 먹지 몰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건데 그걸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적어지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까요? 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재물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 내가 지금은 재물을 사랑 하나님도 사랑해. 이게 될까요? 하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부터 그 순간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선악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죽여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선악과도 있고 뱀도 있고 이브의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죠? 우리가 삶에 기쁨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보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다음 12월 20일에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누가복음의 18장에 가면 부자관은 그 얘기 아시죠? 부자관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조금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자관하고 삭개오의 그 모습에서 그 비교되는 게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보면 부자관은이 자기가 부자인 거로 예수님이 너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서 갔죠?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게 그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는 so sad. 너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걸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팔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부자 관원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가난한 모든 걸 팔아라 거기만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귀한 보화야. 내가 너의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기업으로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해 왔어.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던 이 부와 재물을 버려갈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삭개오는 예수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그 한마디의 삭개는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인해 뭐라 그러죠? 내가 토색한 자가 있으면 내 배로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위치가 첫 번째 부자 관원한테는 우상이 돼서 거기에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반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얻고 나서 재물이 그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이 회복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 그 뭐 우리가 아무리 분주해도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분주한 것에 내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다 두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주님과 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 분주한 것 자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주님을 멀리 두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도 이걸 알려주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으로 증거하라는 것이 선악과의 목적이었고 그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부도 지키고 에덴 동산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담이 증거해야 될 참 사랑의 현실이었죠. 자기의 아내와 온 이 자기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게 아담이 증거해야 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 버려요. 하나님도 버리고 또 이부가 죄 짓는 것도 내버려 두고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예, 그래서 선악과가 보여주는 그 죄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죠 그 다음에 네, 자랑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the world.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보다 이 죄의 영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장하는 그 악한 삶의 그 영역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이 준 유혹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으로 보고 인내를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정욕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자기 삶을 주장하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사랑하는 게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고요. 덜 사랑하는 건 버리게 되어 있어요. 뭐가 우리 삶을 지금 주장해서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두 번째 비슷하니까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난 죄가 뭐냐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이 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과악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자기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꼭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유혹을 보면 너가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가 모든 삶의 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과악의 기준이 되어 너희 멋대로 살아가라는 그 이 거짓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짜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진짜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빨가벗었다는 게 뭐 그냥 몸만 빨가벗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모든 걸 다 내어드리며 교제 나누며 아무도 숨기는 것이 없이 꺼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정말 자유하는 아들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이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이 유혹을 확 붙들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채워줄 걸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주장하기 위해 그걸 따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말씀 안에 있어서 순종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삶을 주장했죠. 그런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려고 하는 그 즉시 죄의 종이 돼버려요. 세상의 종이 돼버려요. 사단의 미혹은 거짓 미끼였다는 거죠. 잠깐 동안 선악과 따먹고 좋은 것 같았어. 뭐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와! 그러다가 완전히 그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왔을까요? 세상의 종이 되면서부터 뭐가 그 아담과 이브의 삶을 주장하게 됐을까요? 더 이상의 자유와 평강, 기쁨, 찬송, 영광 다 없어져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에서 떠나자마자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 그 삶을 확 주장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장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다뤄주시지만 그게 우리 삶을 주장하게 돼요. 그 염려에서 벗어나고자,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고자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가지고 불을 찾아가는 불나방처럼 가다가 사망에 이르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 옛사람의 죄성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뭘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나? 그 예수님만으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나누는 건강한 교제가 있는지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삶 지키고 예수님이 이뤄주신 구원의 은혜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담대히 모든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겨나가며 갈 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있으니까 다뤄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뭐가 우리를 그걸 이기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 다시 하나님이 앉아계신 것을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모든 인디비주얼이 다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그런데 남에게 해는 안 입혀.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죄악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갈수록 더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잘못된 정의와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가는 거죠. 세 번째로 뭐죠? 아버지를 닮는 것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들로서의 형상으로 살아가질 못해요. 누구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히려 반대로 사단을 따라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사단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부정하고 다 부인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완전히 끊쳐지고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인이 이 뿌리 깊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딱 가장 깊숙한 것으로 묻어놓고 살아요. 이게 너무 무섭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인간이 그런 그 정신병 같은 그 거를 보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묻어놓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완전히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에 아무리 뭐 선을 행하고 뭘 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담과 이브가 떠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 삶을 떠나 살았는데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와 교제 속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 것.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구하는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거기에 있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셨는데 이 삶의 목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창조는 어디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창조 이전에 질서 없었던 상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가면 우리 죄인들의 상태를 그렇게 가르치신다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은 공허함, 완전히 질서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혼돈, 그 다음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광을 찾지 않는 그 삶의 혼돈의 모습, 공허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자기 영광으로, 자기 중심을 위해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때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뭐 이런 걸 보면 다 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울분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자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도 없어지고 허무한 마음 또 어둠으로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예, 아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하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삶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하고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먼저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무리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기 전에 그 전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뭘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얘기는 다 해놓고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건 또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옛날에 사무엘서에서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사울이 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막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언약궤 가져다가 엄청나게 예배 막 드리고 막 했는데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 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 영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가 죄라 그러시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린 분명한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죠. 내용이 있고. 믿음의 대상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아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고 금식을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기뻐하시는 선이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죄인은 아무리 모든 걸 내어드려도 해도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죄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죄,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그 아버지 닮는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닮은 삶에서 살아갔던 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던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반전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삶의 반전된 삶으로 여기서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이와 반대되는 삶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의 Jesus died for me. 내 죄를 다 사해주시고 내 다 용서해 주셨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또 옮겨주신 삶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다섯 가지에서 반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으로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던 이 자리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예수님 닮은 아들로 살아가게 부르셨고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쁘신 뜻 말씀의 순종 이것을 찾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서 건져져서 이 삶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죽어가고 이 삶에서 더욱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론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끝까지 천국에서 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삶에서 죽어가고 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으로 살아가는 씨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느냐, 죄를 짓고 타락해도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마치 문둥병자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마치 소경이 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완전 무감각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다 그러니까 다 못 보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듣지 못하는 자들만 있기 때문에 듣는 게 뭔지를 모르고 다 자기가 썩어 들어가도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전부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을 누가 알려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려주시고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들이 희한해요.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 막 죄 막 손가락질 하는 건 뭔 것 같아요? 나보다 조금 더 악한 거. 예? 그러고 나서 죄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나도 뭔가 죄가 크게 드러나야 그리고 손해를 엄청나게 보면 너무 창피해서 죄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로 큰 죄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건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아프셨느냐 자기 아들을 대신 오빠가 죽이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항상 십자가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그냥 오늘 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부처님 말씀 잘 따라서 좀 더 좋은 선행하고 예? 좀 나를 잘 훈련시켜서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그거는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어디에 속한 피조물이죠? 천국에 속한 피조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결심과 각오로 내 하루 좀 더 나은 삶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성화의 과정이겠지만 우리한테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겠지만 예수님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 없이는 이제 선이나 의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더라. 이건 절대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자랑하여 영원한 천국 생명과 축복 얻었음을 늘 기뻐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어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정말 둘 다 그 기독교에는 특별히 그래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 얘기할 수 없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정말 나쁘게 살았더니 이렇게 벌어주시더라도 그것도 기독교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상과 벌이 임하는 원리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남자 모임도 로마서 5장에서 8장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된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데 그 6장, 7장, 8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화만인가 항상 화목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주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다음에 오라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아 거기서 우리를 건져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 주지 않게 하시느냐. 널 부르신 이가 의롭다 하시고 영화에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도 우리가 고백하며 누리며 찬송하며 더욱 기쁘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과 16문답부터 18문답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가 몇 과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소리문답 책 있으시니까 16문답부터 18문답까지 꼭 읽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나갈 때 그 프린터문을 여기다 두고 갈까요? 아니 다음 주에 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예, 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집에서 꼭 읽어오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희가 사실 시간적으로 하면 잠깐 모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 나눔으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현실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말씀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천국에 들어가 또 예배와 말씀 속에서 온전히 살아갈 그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 일주일 동안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과 또 기도로서 교제 나누며 기쁘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 삶으로 온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지금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 또 가족들 또 그 밖에 여러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